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길 소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자인가 메뚜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가리쳐 만물의 영장이라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스페셜한 존재, 영묘한 힘을 가진 리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문명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꽤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삶이 편안해지고 많은 것들을 예측하게 되고 또한 우리 손으로 작은 것들 하나까지 컨트롤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에 참 감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구나라는 마음의 확신까지도 들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불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그분의 형상, 신의 이미지를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은 선포해야 됩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전능자의 이미지를 입은 만물의 영장인데 때로는 삶 속에 나라는 그 존재가 너무나 연약하고 그 능력이 미비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보다는 지배당하고 짓눌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적으로 나약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무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점점 더 어두운 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분명히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 그 특징이 있어요. 사람은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그 가족적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매일같이 대면함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인지, 신적 속성을 입은 사람으로 그분의 형상을 배우며 그분의 유산을 받아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릴레이션십을 구축하지 못하여 신적 이미지로 창조된 그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한낱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칭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 칭하는 10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 바란 광야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세요. 이 지역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남부 경계선에 위치한 지역으로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맨하탄에 가기 위해서는 포트리에 들려야 되듯이 이 포트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목적지를 앞에 두고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토의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내서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얻어야 될 성들의 모습은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그 인포메이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는 각 지파별로 리더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의 스파이를 파송하였고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든 스파이의 공통된 이야기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과실이 얼마나 풍성한지 매우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우리가 찾던 소원하던 땅이니 그것을 확인했으면 당장이라도 출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들 중 10명이 이상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성들이 튼튼하고 엄청나게 크며 힘이 센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땅에 올라가도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땅에 가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눈에는 우리가 밥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발생하게 된 걸까요? 사실 10명의 스파이는 굉장히 뛰어난 멋진 친구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파송했으니 각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뛰어난 용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파송된 12명은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좋은 가문의 자제들이었을 것이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강건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등감을 느끼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메뚜기라 칭하며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매 순간 누리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40일간의 여정 가운데 그 예배가 삶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전능자의 이미지를 덧입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올바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한낱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가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메뚜기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손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한 삶 속에 그분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한 내 마음 한편 가운데 우상으로 채우고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떠는 메뚜기가 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어요.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사람들이 스파이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여정을 내가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모든 발걸음을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보호할 터이니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길을 빚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도성, 그 주권의식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외친 음성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3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책임져 달라는 간구입니다. 동시에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모든 적들은 그분의 군대 앞에서 모두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나, 그리고 이 땅에 맞추어지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그들에게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에 가서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마음가운데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자리를 주신 이유는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시점 이후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몇 년씩 하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라 한들 순장이고 리더라고 한들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맞춰지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내면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같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지, 매주 드리는 예배 한번 스킵할 수 있지. 맞아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아주 비참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닫혀버린 시각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12명의 스파이가 진영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분명히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였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을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 그의 구름은 늘 성막을 덮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민수기 9장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광야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세심한 분이시냐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출발했고,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 멈춰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니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스파이를 파송했을 당시에도 성막에는 이 구름이 덮여 있었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현상이 광야 내내 지속되었다고 하니 40일이 지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구름은 이 성막을 덮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중심을 성막으로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탐보고도 그 앞에서 행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셨어요? 10명의 스파이는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장소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갔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귀에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다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고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어처구니 없게 들리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보이는 상황 앞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가 어처구니 없게 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으로 전진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아무리 외쳐도 이 음성이 어처구니 없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부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이 시선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어처구니 없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스파이처럼 당연히 보이는 자리,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절망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늘 노심초사하며 늘 문제 앞에 서서 전전긍긍하며 무늬는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스파이는요, 그 땅에 가서 딱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튼튼한 성읍들, 그리고 힘이 세 보이는 민족 아낙 자손들이에요. 딱 두 가지의 시선이 확 흔들리고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너무나 나약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바로왕 이 람세스 2세가 이집트 역사 가운데에서 손에 꼽히는 전쟁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터키까지 정복전쟁을 다녔다고 하니 당시 이집트는 굉장한 큰 전력을 가진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 밀리터리 스트렝스 랭킹에 보니까 미국이 1위고요. 말레이시아가 한 41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의 힘이 세 보이는 사람들, 튼튼한 성, 모든 것이 다 이집트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어요. 이집트의 군인과 그 땅의 성이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곳을 속된 말로 탈탈 털어서 나왔는데 지금 그 작은 가나안 땅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들이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루는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세요. 그 이유를 민수기 1장 3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세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파별로 남자의 수를 카운트하니까 약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한국의 군인 수가 60만 명입니다. 한국은요 세계 7위 밀리터리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군대를 만드신 거예요. 이들을 지파별로 진을 편성하고 지휘체계를 세우고 대군인이 나팔로 신호를 만들고 각 부대가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집트에서 이미 거대한 문명을 보면서 가나안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았고, 신발이 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누렸고, 전쟁에 나갈 군대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올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예배자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문제는 문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 문제 가운데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메뚜기가 되어서 그 낮은 벽을 넘지 못하고 그 박스에 갇혀서 매일같이 삶이 우울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민수기 14장 말씀이 그리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리더들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렸을 때 공동체는 혼비백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 이 공동체는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결국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에 예배가 되지 않을 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아갈 이 공동체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별 볼 일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광야로 내보시는 거예요. 다시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채워져야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메뚜기가 아닌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로마서를 묵상하던 가운데 두 구절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는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아마도 세상에 소문날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모순된 것 같지 않으세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에게, 장성한 믿음으로서 이미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적던 그던 그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적은 초보 크리스천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믿음이 장성한 성숙한 크리스천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 기본이 무엇일까라는 마음의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의 기본 중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7절 말씀에 복음이라 쓰여진 자리에 예배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봤어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이 바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하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면서 그것을 경험해야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야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경험이 선행되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예배자인가 메뚜기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굴곡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동력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조금 더 크게. 여러분,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주께 영광 돌리며 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찬양하며 마음에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제가 준비한 찬양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방금 딴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는 나를 밟으려고 힘이 세 보이는 안악자손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두렵고 이렇게 의심이 날 때에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메뚜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주님을 깨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즐거운 찬성을 부르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도하신 하나님, 내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가운데 주의 눈 덮이며 어떤 것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